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3장.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의회의 의원이었다.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 말씀드렸다. 랍비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물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의 생명은 인간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영적인 생명은 성령께로부터 태어난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다 라는 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쪽으로 분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나 그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며 또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물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우리가 본 것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이 땅의 일에 대하여 말하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밖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다. 그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줘야 한다. 그것은 사람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찌나 사랑하셨던지 당신의 외아들까지 주셨다. 그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빛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들어왔으나 사람들은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원하였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악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인으로 판결받은 것이다. 누구든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한다. 그리고 자기의 악한 짓이 빛의 환히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빛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 속으로 들어온다. 그것은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 한 일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셨다. 그러나 계속하여 유대 지방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다. 그런데 요한도 살렘에서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곳에 물이 많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이다. 이 일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의 일이다. 요한의 몇몇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들은 깨끗이 씻는 의식을 두고 말다툼을 하였다. 그들이 요한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하여 증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그 사람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귀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라고 앞서 보내신 사람일 따름입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들러리를 서는 친구는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면 기쁨에 넘친다. 나는 지금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시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며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시다. 그분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아드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드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누린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드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 위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것이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이사야서 제38장. 그 무릎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회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 손에서 구하고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나 주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 증거를 나 주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하스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 해도 내려갔던 데서 10도 올라갈 것이다. 다음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읊은 시이다. 나는 한창 나이에 스오르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서 옮겨질 것이다.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면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다 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파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스월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무화과 빵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시면 임금님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을 때 히스기야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희생을 드렸지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제 이 12장의 나머지 부분은 신앙의 사람으로서 지켜가야 할 삶의 자세와 더불어 참된 진리를 저버리는 배교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신 삶의 미덕은 유연하고 여유를 가진 생활이 되도록 적극적인 삶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다루게 되는 첫 부분이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장애가 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당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뒷부분에서는 구약과는 다르게 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권리를 에서처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4절 말씀 중심으로 평화의 중보자로 삶입니다. 승리를 위해 매진하는 사람은 대부분 경쟁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에 대해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복받음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복이 옆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화평을 끼치는 역할이 되어야 함을 당부하고, 그러면서도 역시 자신의 삶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대상과 힘써야 할 두 가지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14절 상반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모든 사람과 거기에도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을 가르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하는 내용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4절 하반절에 결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그리스도인의 화평의 대상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범위를 확인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범위에서 제외시킬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든 것에서 제외될 수 있는 대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원수시하는 사람일지라도 상대의 의향이나 자세에 관계없이 나는 화평할 수 있어야 함을 권면합니다. 결국 위로 하나님과 바른 화평의 관계는 옆으로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피조물들과 화해가 이루어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면 그러는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따르라는 또 다른 의무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본래적으로는 거룩할 수 없는 죄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도의 피로 씻어 거룩하게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하신 것을 지켜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결과가 더욱 경계를 가지게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4절 하반절인데 앞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 표현했던 저자는 여기에서는 다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함으로써 이런 성숙에 이르지 못하면 예외 없이 예수도를 기쁘게 뵙지 못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경계는 마지막 영광과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도를 뵐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계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표현은 한 번이나 순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비록 자신의 노력이나 결심은 아닐지라도 성령과 더불어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문하는 내용일 겁니다. 두 번째로는 15절 말씀 중심으로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열심으로 이웃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한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당부했다면 여기에서는 다시 말투를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먼저 거론되었다면 여기에서는 개개인 자신을 먼저 위하고 주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적인 돌봄을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항상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15절 상반절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주님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구원을 잃지 않게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당사자의 거절이나 불순종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먼저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하신 것처럼 제한 없이 베푸시는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넘치도록 누리는 것이 우리 각자의 항상 힘쓸 신앙의 과제인 것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신명기에서 인용되는 말씀처럼 전체 공동체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우리 각자의 과제입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5절 하반절 인용된 신명기 29장 18절의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라는 말씀은 물론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의 교훈입니다. 쓴 뿌리, 즉 독초가 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의 역할로 여러 사람들이 성결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건 그렇게 하고 싶은 의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한 시험으로 한순간에 어둠의 이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확산이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교훈하시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이나 누가복음 11장 23절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입니다. 쓴뿌리의 역할은 적극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자세 자체가 반대의 역할과 모임을 해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6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복받는 자리를 잃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현실적인 면에서 오히려 호탕하고 쉽게 생각하는 애서가 바람직하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시 하나님의 복주심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야곱의 이름이 복을 이어받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순간과 영원의 가치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조금은 약삭빠르고 얄미운 믿음의 약속을 받고자 했던 영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위해서 순간을 양보했던 야곱의 선택이 옳았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의 모습에서 에서는 분명 순간적이고 즉흥적이며 당장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형이었음을 그때의 삶의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냥하다가 돌아와서 어머니를 도와 팥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그것을 먹게 해달라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30절이죠. 그러자 야곱은 그 상황에서도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25장 31절에 했고 여기에 에서의 반응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2절에 하고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맙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6절 하반절인데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망령된 거래였습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불가능한 거래를 한 에서는 다음 구절에 나오는 대로 이것을 회복하고 싶었지만 그야말로 끝나버린 거래였음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17절 첫 부분에 즉 모든 사람이 아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17절 중간인데 이 표현은 창세기 27장 38절에서 에서가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라는 내용의 인용입니다. 에서가 소리 높여 우러댄 이유는 하나님의 복에 걸린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데 대한 아쉬움이나 회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을 잃어버렸다는 기복적인 이유에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회개의 눈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복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짐짓 많은 기도인의 안타까움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제쳐두고 단순히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복만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 에서처럼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17절 하반절에 되고 마는데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라고 눈물로 축복을 간절히 구했어도 호소욕을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복의 계보를 이어받아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이어가는 그런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회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버린 바 되었고 복의 자리에 되돌아올 수 있는 회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면 모든 것이 바로 될 수 있을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죄를 물리치는 법. 여러분, 때로는 진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 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한 1서에 나온 말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요한은 이 서신에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 두 구절에는 서로 다른 시제가 쓰였다는 것을 이해하면 모순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읽은 구절 요한일서 3장 6절을 시제를 고려해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안에 항상 거하는 자는 죄 지키를 계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한이 말하려고 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비록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죄의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 용서는 사람의 동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적 약점 때문에 때로는 죄를 범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죄에 대한 유일한 희생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반역도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죄를 물리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다음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 마귀의 속임수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교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그를 가르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또 마귀를 가르쳐 시험하는 자라고도 부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런 옷을 입고 악을 선하게 보이도록 하여 그리스도인을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서 그와 같은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술책을 피하고 죄와 타협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인간의 나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 가운데는 다른 죄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혀를 잘못 놀려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술의 유혹에 잘 빠지는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강한 면이 다른 사람에게는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음주 퇴치 운동을 하는 기구에 따르면 자신이 알코올에 중독되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에게도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있고 그런 죄를 짓습니다. 이와 같은 죄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전까지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죄를 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음을 믿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심에는 그렇지만 같은 것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죄의 유혹을 극복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이런 기도의 태도는 자신의 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 죄와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대적한다는 것은 성실하고 양심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탄, 곧 유혹을 대적하려면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노력을 가리켜 싸우기를 또 내 몸을 쳐 이렇게 표현한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최선을 다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최선을 다해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심판날에 우리의 선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피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된 약속 가운데 하나가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을 찾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정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여섯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유혹받는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운전을 잘하는 운전자라고 해서 항상 최고는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재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잠시 방심하면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운전자를 할지라도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은 유혹 바로 근처까지 갔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주의깊게 살피며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자만하면 마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준비 없이 방심하고 있을 때 이 시기를 택해 마귀는 우리 앞에 유혹을 던져놓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극복하려면 늘 깨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선한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머리는 마귀가 일하는 장소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뿌리를 내리면 그것을 다른 선한 것으로 완전히 대체하기 전까지는 그 악의 뿌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도박에 빠졌던 사람이 도박으로 보낼 시간을 무언가 유익한 다른 것을 하면서 보내지 않으면 도박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므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쉽게 선한 것으로 자신을 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홉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다른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짐들이 모두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도움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죄를 극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고민과 문제를 털어놓으면 해결책에 좀 더 집중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친구의 중요성에 관해 J.M. 맥칼렙이 쓴 시입니다. 그대에게 친구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대와 함께 끝까지 가줄 사람. 견뎌내도록 동정을 베푸는 사람. 그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 그렇다고 그가 전능자는 아니지만 그대를 늪에서 헤어나오도록 도울 수 있으리. 그대 마음 너무 아파 흐느낄 때 하나님이 그대 곁에 친구를 주신다네. 열 번째,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와 같은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지혜와 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유혹받을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을 받고 내가 그 한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때 골방에서 조용히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